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신자입니다. 저희 가운데 이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타내야 될 것이 나타나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듣고 싶거나 또 관심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어떤 관심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거짓 형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를 엿본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고 관심 두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내가 하는 일에서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우리의 어떤 그 취향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참 어렵고 고생을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드라마를 50분 동안 보고 있어야 된다면은 시간도 가지 않고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이건 뭐 50분 넘도록 50분 가까이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역이죠. 참 고역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생각 하나만큼은 좀 갖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만큼은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지셔야 되겠죠. 물론 뭐 나는 수틀리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복음 포기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어떤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은 또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늘 예수를 포기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늘 우린 예수를 포기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줄기차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예수가 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 세상 일에 좀 도움이 되는 예수면 좋겠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예수에게 뭔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또 미움도 있게 되고 그게 우리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하고는 도무지 안 맞다,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도무지 맞지가 않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복음인데 과연 그 복음에 담긴 그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런 취향과 맞겠냐고 하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은 성경 이야기가 참 듣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불편하게 들리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예수다, 아주 불편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참 불편하다.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껴야만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괜찮네, 좋네, 이건 좀 뭔가 수상합니다. 정말 불편해.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불편한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내 취향에 딱 맞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음이 있다? 그럼 그건 가짜죠. 그런 복음 없으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복음을 막 싫어해서 경계를 하고 막 거부하고 막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더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종교성과 맞아 떨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자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또 그렇게 생각이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닌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의 자기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자신에게 경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늘 좀 자기에게 경계를 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다,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 가짜인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이제 하시지 마시고 아예 예수를 전혀 모른다, 난 복음을 전혀 모른다.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고 있다. 그런 백지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이제 복음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이고 또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걸 알고 뭔가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알게 된 그대로 그 믿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 할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바 믿음에 거하면 된다. 그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년 후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후 그 뜻이에요. 1장에서는 그 3년 만에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11년이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도구 삼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올라갔을 것인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봐보십시다. 11장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흥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조를 모은 겁니다.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부조 헌금을 들고 간 것이 아닌가 그걸 전달하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15장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내용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그 내용이죠. 이것도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내용을 비춰보면은 부조를 전달하려고 갔다기보다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런 다툼 이것 때문에 이제 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할례 율법을 더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한 바른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란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을 받았죠.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바빌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점령을 합니다.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때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의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바빌론에 남은 백성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주변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또 살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 살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봐볼까? 이사야서 11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사방에서 유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사방에 흩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사방에 흩어진 유다가 이스라엘에 모이게 되면은 그때 메시아가 온다. 이런, 그것이 정통 유대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를 빼버리면은 이게 꽤 그럴듯한 해석인단 말이에요. 유대인 해석이. 유대인이야 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게 자기들을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좋은 말로 들리거든요. 능력 주시는 다음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늘 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유리한 말이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말들을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받으리나 말이에요. 예수가 빠져 있는데 내게 유리한 말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빼는 거죠. 예수는 빼버리고 인간에게 유리한 말로 바꾸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등장하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건 거짓 예수,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취향이나 인간의 상식에 맞는 예수를 집어넣어서 그 예수는 결국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가치를 위한 그런 예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성경도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다른 복음이고 결국은 지금 교회가 그런 다른 복음의 홍수 속에서 흘러간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어떤 다르다는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유익과 내 편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2절 보면은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갔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가는 길에 뭐 빛이 비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식으로 계시를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앞에 갈라디아 1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복음이 예수 계시죠. 복음은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알려줘야만이 깨닫게 되는 복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들어오면은 신자에 대한 생각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 대개 이제 우리는 신자 그러면은 일단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 근데 사람들이 신자를 단지 그냥 신자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 이렇게 나누어가 생각을 해요. 나누어서. 그리고 주로 신앙생활의 열심과 어떤 선한 삶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반대의 모습이 있으면 이건 믿음이 좋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가 이제 생각하는 신자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란 말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이 있는 자가 신자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신자야. 근데 그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계시로 받은 것이야. 그렇다면 누가 신자냐? 이러한 문제에서도 사람으로 말미암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 말은 할례도 이 신자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가 예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야.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신자라면 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계시를 받았기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꾸는 것을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그 계시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있는 신자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게 나와져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와지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있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합시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게 나에게 나와져야 돼.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께 복음이 있어요. 목사에게 배우거나 목사가 알게 한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하신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다면은 그 복음이 나에게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복음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나와지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나와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 그런 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문제이니까. 자, 다시 물을게요.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 그게 신자의 어떤 그 증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직 복음이 있는 신자에게서만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있음으로 해서 아, 신자고 너에게 복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바울에게서도 나온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본문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가진 것입니다. 자유는. 그러니까 신자가 가진 복음의 특징 뭘까? 자유예요. 그것이. 복음이 있는 신자에게서 나와져야 되는 게 뭘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는 복음이 있다면 자유가 나와져야 돼요. 자유가. 그 자유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자유가 복음을 믿는 신자의 증거다. 이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신자의 증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교인들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내 자유라 막 이러면서 제멋대로 살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방종을 조장할 뿐이다. 이렇게 반발할 게 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믿음의 증거라 하면 사람들이 성을 내요. 그건 신자를 교인을 방종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아마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인들은 좋아할 수가 있죠. 자유라는 말을. 헌금하기 싫은데 자유가 신자의 증표다? 아이고 좋아라고. 잘 됐다가 아닙니까?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봐가지고 늘 찝찝한데 자유와 신자의 증표다? 아,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하는 것도 다 내 자유니까. 아, 그러면 괜찮네. 아이고, 좋아라. 아마 거의 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은 자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편함을 좋아하는 거죠. 안 해도 된다. 내가 편해지는 것이죠. 내 편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유가 좋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불안하죠. 진짜 안 해도 되나? 불안감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복음이 뭐든 자유가 뭐든 뭐 내 몸 편하게 해주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해주는 그게 나에게 복음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방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종이 아니라 내 편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종인 것이죠. 자유를 결국 자기 중심으로 제멋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으면 자유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에겐 자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유를 아는지, 자유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때문에 이 복음에서 자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참 중요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자유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는 관심밖에 문제가 돼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 열심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역바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들이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유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아는 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 설교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소금은 그 소금 자체로 짭니다. 소금 자체로 짜죠. 빛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말은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빛이 막 빛을 비추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짠맛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소금과 빛에게 자유는 뭐겠습니까? 뭐가 자유겠어요? 이미 너희 소금이야. 부족함이 없어요. 짠맛 그 소금이에요. 넌 빛이다. 넌 빛, 이렇게 선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소금과 빛의 자유는 뭐겠습니까? 짠맛을 내고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난 소금이야, 짜. 난 빛이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거대 형제들이 하는 말은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짠맛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넌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을 내면 이렇게 해야지. 빛을 빛을 까이냐? 이것이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맞죠? 내가 짠맛을 세상에 내어서 이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되지? 그게 이미 종이 된 거예요. 재미있는 말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소금에다가 별짓을 다 해도 짠맛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얀 덩어리, 그 자기 모습은 녹아 사라져도 짠맛을 내면 사라지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뭐 밍밍한 맛이 된다거나 단맛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힘을 쓴다, 뭔가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소금다운 게 아닌 겁니다. 소금의 소금다움은 내가 짜. 난 소금 그대로야. 이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하얗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짠맛을 가지려고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에는. 그래서 자기를 더 하얗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짠맛을 더 가지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복음은 소금처럼 짠맛이라는 그 능력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게 신자인 것이고 때문에 신자는 그 복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미는 소금이라는 것이고 이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완성품이 완성품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자유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날 아가서 본문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사랑의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나의 사랑아 그러면서 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그런 노래였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 그 여인 정말로 어여쁘고 흠없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포도무스 일한다고 얼굴에 거무스름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시골 여자, 초원구성 여자 그 모습인데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어여쁘다. 넌 아무 흠이 없어. 내 마음에 너는 충만 그대로야.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넌 어여쁘다. 넌 흠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나처럼 볼품이 없는 그런 나를 가리켜서 흠이 없다고 한 사랑의 능력이 감격이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성향으로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확실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아 이게 믿음이다.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이게 복음이야.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이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눈에 손이 잡히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 말에 복종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자유를 도무지 신앙으로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신자의 증표다 무시를 해버리죠. 조금 믿음을 열심과 행하는 것으로 깊이 이제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자유. 예수께 붙들린 주의 생명에 속한 신자를 가리켜서 완전하다. 넌 거룩하다. 흠이 없어. 이렇게 일컬어지는 복음의 능력들.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완전해. 어떻게 흠이 없어. 에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 행함을 조금 보태놔야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따라가며 종으로 자리에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뭔가 이름이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이제 사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어떤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만나면 뭔가 좀 한 수 아래라는 느낌이 사실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그냥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부활도 목격했고 그런 이제 사도들이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도 사도가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력한 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복음을 얘기한다. 그건 뭔가 건방지네 이런 이제 느낌을 줄 수 있기도 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력한 자들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유력한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과 자신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그들이나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자들의 어떤 활동, 그들의 공적, 업적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더 나은 대접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당당함이고 자유인 거예요. 내가 왜 너의 비교를 해? 왜 네가 기죽어야 돼? 똑같이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운데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이 그 자유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도 있죠. 바울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까지 다름질했던 모든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열심이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가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름질을 하면서 내가 달린다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질의 결과나 어떤 성과에도 바울은 매이지를 않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자기 다름질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신다. 이것만 나타나시면 되었던 거예요. 주의 은혜만. 그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해버린다면 그건 결국 바울이 다름질을 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모든 주목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사람이 일로 얻은 결과 성과에 마음 두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디도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만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은 디도가 할례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유를 엿보는 자들에게는 한시도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게 복음의 진리였거든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달받는다면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말자.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만큼은. 자유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독교회는 정말 어떤 그 거짓 형제들의 자, 자유를 엿보는 그러한 말로 홍수처럼 차고 넘칩니다. 복음같이 들리는 거, 그럴듯한 그 얘기들이 막 넘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건 귀엽게 볼 수가 있죠. 뭐 성화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자유를 엿보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양보해버리는 그런 기막힌 사태가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나온다면 그 자유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일컬음 받았어. 내가 나를 채울 건 없어. 그게 주의 사랑의 능력이야. 그게 날 붙들고는 복음이다. 그 자유. 그 자유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으로 죽음의 존재인 나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흠없다고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복음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정말 주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 행실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그 사랑을 보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상에 세우셨다. 이걸 믿는 게 자유고 그게 신자입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 오히려 매이는 주의 종으로 행하게 하면서 기쁨이 되는 그런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만큼 복음의 자유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진 완성품, 그게 신자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잘 전달받아서 이 세태 속에서 복음의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자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를 채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대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흠없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신자로 세움 받았을 때에 흠없는 자로 주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자유가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면서 십자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